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또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됩니다. 역사를 알고 전체를 보아야 길을 잃지 않는다.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에 이어서 신명기의 역사를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어디를 향해 갈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와서 지금에 이르렀고 또 우리는 어떤 곳을 향해 가는가 늘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날마다 또 주마다 자기의 길과 자기의 방향을 점검하고 걸어왔던 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 땅에서 뭐 이민의 삶을 살든 뭐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어떤 그 삶을 살아가든 아마 방향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성경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잘 모르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끊어진 상태여서 그래요. 들었으면은 들은 걸 갖고 계속 이야기가 연결되어 가야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래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역사적으로 되점검해보고 내가 어디쯤 걷고 있구나를 잘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인 이 신명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요. 자, 성경은 먼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기록은 창세기가 아니라 아마도 레위기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작,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지만 창세기가 다루는 역사적인 시간들을 보면 굉장히 깁니다. 구약의 전체 역사가 보여주는 시간이 4000년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 창세기가 반이 넘는 시간을 얘기해 줍니다. 2300년의 시간을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는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 인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원역사다 그렇게 부르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들이 다 흩어지는 거기까지는 인류의 역사가 한 길이었습니다. 한 길로 오다가 이제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역사가 이제 각 민족으로 다 흩어져가는 복잡한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창세기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 다 흩어져 버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찾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들은 아브라함이 응답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모델로 삼아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꿈꾸셨고 하나님이 걷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라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창조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얘기가 믿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아들인데 원래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지금 이슬람 족속들의 어떤 조상이라고 하는 그 이스마엘이 장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그 배경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죠. 오히려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 그 다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고 또 이삭도 그 아들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형이었는데 에서 형 대신 야곱을 믿음의 역사로 흘러가게 한 것은 이 또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에서가 하나님의 그 이 부르심에 대해서 소홀했고 무관심했고 무책임했지만 야곱은 비록 야가 빠진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이야기를 이 창세기를 통해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그 열두 아들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건 여기까지가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가 다루는 이 역사가 창조로부터 2300년 정도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살고 좋았었지만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아닌 노예가 돼서 이제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 그래서 불과 한 몇 년이면은 민족의 흔적이 다 없어질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이 민족이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서 탈출케 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출애굽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계속 지금 모세오경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살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계속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이 그 언약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법도와 규례들 이거를 말씀해 주셨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성막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한 1년여의 시간으로 우리가 파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 성도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사명이 있는가라는 정체성을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는 그 시내산을 떠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남쪽 끝이었던 가데스 바네아로 갔지만 거기서 이제 절두 정탐꾼을 파견하면서 사실 일이 꼬여서 가나안 점령에 심패를 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가나안을 점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 시간은 광야 38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간은 없어요. 시작, 시내산을 떠나는 그 시작의 순간 그 다음에 그 중간 것들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거의 끝에 이 38년을 도는 거의 끝의 시간들로 이렇게 이 내용이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38년의 그 방황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인 요단 동쪽 모압 평지로 올라가게 되는 그 내용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이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4천년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그 구약 4천년의 역사 속에서 창세기가 2300년 정도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400년 이집트 방황 생활 이런 걸 보면 거의 27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펴오고 있는 겁니다. 자, 2700년의 시간을 살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계속 살펴보다 보면 이 하나님 백성들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축복받는 삶이 됐든 심판받는 삶이 됐든 그 심판받는 이유, 축복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시내산 약속, 이것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내산 약속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이제 그 다음 신명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렇게 광야를 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해 그 북쪽 끝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 왜냐하면 1세대들이 광야 방황을 통해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이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 그리고 그들을 이끌 리더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으로 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중요성은 역사와 개인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되는 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내산 약속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살피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살피게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가 이런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냥 묵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읽어가고 어떤 분들은 막 필사한다고 막 계속 적어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방법이라면 좋지만 단지 이런 지극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가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간 낭비고 힘 낭비예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읽어가라. 그게 아니라 아, 이 성경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적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서 그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웬만한 책들에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책들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적었다라는 이유들을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추적해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서로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가이드를 좀 받으면 또는 요즘에는 책 성경이 잘 나와 있어서 앞쪽에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신명기라는 책은 보니까 신명기 책 자체 안에서 언제 어디서 왜 적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이 책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의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곳은 모압 땅의 느보산 기슭에 있는 숲 마을의 맞은편 광야로서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중간 지점이 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장소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의 내용을 말할 때는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났고 그 장소는 모압 평지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교훈을 나누었던 그 때와 장소를 근거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 신명기의 내용을 이해해 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보면 이 신명기의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걸어왔던 과정의 회고, 되돌아봄, 그리고 이 과거를 봄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를 알고 그래서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들은 후 지금 본문이 말해주신 것처럼 39년 후지요.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차 11월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해 11월 1일에 그러니까 11월 12월이면 이제 40년이 꼭 차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을 그들에게 모두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을 떠난 후에 대부분 광야 여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그래서 불과 한 40년 전에 그 과거,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듣기는 했어도 잘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저도 여기에 올 때 30대가 딱 돼서 왔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됐는데 그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는 이게 좀 헷갈려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이었고요. 제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월남 파병이 결정이 돼서 월남전에 참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후 4년 뒤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1970년대에. 근데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라요. 듣고 아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1세대들 죽었던 세대들은 그들은 노예 경험도 있었고 위협과 어려움들 다 경험했지만 이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자유로운 백성이었고 자유민이었지만 그런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전에 듣는 그런 얘기들로 알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 올라갈 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바산 족속과 싸우고 막 목숨을 걸고 싸우긴 싸웠는데 그리고 이제 또 곧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사실 이 세대들은 왜 이런 전쟁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온 우리 공동체가 움직이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생존만을 위해서 그렇게 싸울 뿐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이 있다. 이 세 사람의 경우는 이집트 노예 시절로부터 출애굽을 거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38년의 역사, 40년의 역사를 그대로 직접 경험하고 그 전쟁의 이유까지 하는 산 증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신명기 수신자들,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은 분명히 출애굽 2세대들인데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이던 뭐 홍해 도하던 또는 시내산 법보든 그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막 그 엄청난 그 이 임재의 그 모습으로 만나 주셨던 그런 것들은 전혀 배우지 못. 1세대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알았는데 지금 2세대들은 어떤 세대냐면 듣고 배운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도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 교회라는 바닥에서 같이 살았어요. 이게 내 삶의 전부였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나가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물론 세상 속을 살아갔지만 항상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늘 살아왔지만 내가 성도로서의 존재의 이유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들에 대한 건 잘 몰랐어요.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모태신하고 태어난 분들이 그냥 그 시대 속에 자라왔을 뿐이고 뭐 그렇게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질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6.25 전쟁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굉장한 그 이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이 뭐 예를 들면 빨갱이 뭐 이래가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것 아주 반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속에 뭐 보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뭐 빨갱이 어쩌고 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뭐 빨갛다고 빨갱이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완전히 가치와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 그리고 저와 제 자녀 세대가 완전히 다른 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느끼는 게 우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 안에서도 광야에서 그들이 교육이 잘 되었다고 해도 지금 직접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적도 없고 출애굽의 절박한 역사도 겪은 적이 없고 홍해를 그렇게 아주 기적적으로 건넌 그런 기억도 없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언약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경험치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서 알고는 있어 좀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의 실제 주인이 될 정복해서 실제 주인이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모세가 그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산 증인으로서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래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과 법도와 규례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바로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어떤 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거구나라는 현실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내일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이 신명기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 신명기는 그래서 어쩌면 더 엑기스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레위기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살폈던 민수기의 반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반복적이기는 해도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에게라는 거예요? 이 세대들을 향한 것이었고 거기에다가 이론만이 아니라 그냥 듣고 아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들은 얘기를 가지고 38년 동안 실전 체험을 바탕으로 모세가 이제 그 겪었던 그 이 말씀의 실제를 가지고 아주 유익하게 중요하게 전하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서 알고 있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사실 그래서 모세가 저자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분명히 뭐 창세로부터 적은 건 아니니까 아마 레위기 이후부터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적혀진 걸로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했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된 의미가 뭔가라는 것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바르게 살게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도 똑같이 홍해를 건너듯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 백성된 우리가 보낼받은 이제 여러분이 살던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 어떤 식으로 일해 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로서 여기 모세오경을 바르게 아는 게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키가 되고 그래서 바른 성도로서의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을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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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압 평지까지 이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강 건너 보면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허락을 못 받았어요. 들어가는 걸. 그래서 신명기는 그 땅을 정복하고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120살, 많아봐야 60살. 제가 지금 뭐 50세 중반으로 우리 딸이 20살 되는 걸 봐도 너무 애기 같고 우리 아들이 23, 24 됐는데 뭐 아직도 애기 같아 보이는데 120살이었던 노인이 이 60세 된 이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냥 막 태어난 아기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내용은 그런 애를 두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죠.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내가 얘를 살려야 되는데 부모가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거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그런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자들을 통해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섰던 120세 노인이 그 아기 같은 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 간절한 유언, 너무 의미 있는 유언의 내용을 담긴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처음을 장식하는 이 모세오경이 특히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이런 경우 민수기 이런 경우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법도와 규례를 말하고 있어서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어떻게 지켜지느냐에 따라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렇게 역사의 흐름이 막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들은 약속대로 승승장구하는 삶이지만 그러지 않는데 자꾸 떨어져가는 인생 저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저렇게 돼야 되느냐? 딱 하나예요. 여기 시내산 약속, 이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언약 백성 맺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느냐가 저렇게 역사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는 신명기를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있다. 신명기를 알아야 이 성경의 흐름을 온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도 지금 그거를 찾아가면서 역사를 살펴가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자꾸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서 말했던 것처럼 뭐 율법이라는 어떤 단어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 자꾸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때부터 역사를 얘기해요. 신명기의 얘기는 그 과거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얘기는 시내산을 출발할 때부터 역사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역사가 다 잠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세의 심정을 알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묵상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그 이 사탄의 거짓말을 싹 다 이겨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여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는 살아간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의 삶, 이 사탄의 거짓을 이겨가는 삶, 우리가 빛되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괜히 복잡하다 어렵다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제가 이제 매일 묵상으로 올리는 것들을 반복해 듣고 무엇보다 본문을 읽어야 돼요. 본문을 읽어야 읽으면서 왜 이런 소리를 하지? 그 궁금해져야 뭐가 답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저희가 이 말씀요약결단 그 저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본문은 읽지도 않고 설교만 들으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질문의 답만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안 좋아요. 뭐 답은 찾았는데 성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먼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게 본문이 신명기의 서론과 그 다음에 1장부터 4장이다 그러면 거기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읽어왔던 거하고 연결해서 아 이렇게 됐었지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계속 본문을 읽어야 읽어가면서 질문이 나오고 읽어가면서 뭐 궁금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이제 설교가 들어가면 이제 같이 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다른 목사님은 뭐라고 그럴까 다른 신학자는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는 눈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혼자만 하다가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된 서로의 나눔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도 꼭 참석하셔서 같이 묵상한 걸 가지고 나눠야 돼요. 그냥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거기 가가지고 그때서 귀를 기울이고 몇 사람 얘기하는 거 주워 모아가지고서 떠들려고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그 사탄이 장난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궁금한 걸 가지고 가세요. 예? 설교는 지금 한번 듣는 걸로 됐다고 해서 모르겠으면 본문이라도 읽어서 가라고요. 그리고 가서 왜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멜번에 여기까지 와서 이 예배당까지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문으로 쓸 때 신자가 납신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되는 뜻은 대풀이할 신자로 이렇게 쓰죠.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막 부탁할 때 신신당부하잖아요. 막 신신당부한다고 하는 것처럼 거듭 이게 반복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신신당부다 이런 것처럼 계명을 거듭거듭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는 어떤 존재들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그런 뜻이죠. 반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반복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복은 참으로 중요한 성장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 살고 어쩌고 해도 밥하고 김치 먹고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여러 반찬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반복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반복해서 나오면 고맙잖아요. 아는 얘기 또 나오면 또 말하는구나. 지겨워할 게 아니라 그 얘기였지 라고 하면 그게 뇌리에 새겨지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늘 무슨 새로운 것만 찾는 그런 모험가처럼 그런 건 그릇된 태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든 영어로는 이거를 듀테로노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스에서 따왔어요. 둘째, 그리스어로 둘째란 두 번째라는 의미의 듀테로로스와 그리고 관습, 제도를 뜻하는 노모스 이게 합성된 단어가 그대로 이제 영어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의 이 성경의 제목을 어떻게 땄냐면 본문이 나오면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는 아무튼 앞쪽에 나오는 몇 개 단어 그것만 갖고 성경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의미의 대바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에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역사적인 경험을 덧붙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 가치와 길을 주는 내용이다. 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지금 반복이라고 했는데 이름 자체가 벌써 반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내용을 중복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한번 아니까 설명을 좀 더 붙이고 좀 더 붙이고, 그러니까 주석을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길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이 신명기는 레위기라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확대 해석한 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되풀이.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고 거의 줄어들었거나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역사적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가는 그 땅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복들 가운데 너희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신명기의 구조를 좀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회고, 역사의 회고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난 40년간 파란만장한 한 많은 역사를 쭉 회고하는 이야기.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그 이 역사를 몇 개만 딱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태도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렇게 서 있구나라는 현실을 보게 하는 내용이 1장에서 4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5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이곳에 섰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셨는가라는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 5장에서 28장의 얘기인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기보다 그 내용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한 거예요? 몇 개가 빠졌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반복하고 있는 그 법도와 규례는 어떡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좀 그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9장에서 34장의 마지막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세대들을 향해 추가로 더한, 그러니까 부연하여 덧붙여 하면서 이제 보충을 하고 기록한 게 이제 그 내용들입니다. 그게 29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반복될 때 보면 뭔가를 반복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거. 항상 그 이 광야에서도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항상 보고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제사에 대한 거였죠. 예배에 대한 거였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하는 것들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가는 거. 방향이 잘못되면 쏘리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되면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범했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제사와 예배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죽음을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대속됐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원리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는데 눈 멀뚱멀뚱 뜨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와놓고 하나님 쏘리 그러고 돌아가면 이거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 죽어가고 동물이 죽어가는 게 내 죄를 체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결과는 죽음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많이 줘도 안 돼요. 헌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기 전에 항상 인도자가 여러분들을 그래서 그 번제단 앞으로 초대를 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물론 그전에는 그 문이 들어오는 그 삶이 기쁨과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가 찬양, 고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번제단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내려놓는 경배 찬양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 찬양팀이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시작이,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무슨 준비 찬양 이런 걸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준비 찬양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2시부터 예배가 딱 시작이 되면 벌써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 온타임에 좀 맞춰서 먼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예배까지 왔다는 거는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세요. 막 여기저기서 총에 뭐 폭탄에 뭐 막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니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뻣뻣하게 들어올지 몰라도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도착하고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뒤돌아보세요.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멀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그 약속을 향해 명령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처음엔 구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어떤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고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에 도착할 때는 이미 마음이 다 풀린 거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성전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인 거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탐욕이 보이고 우리의 음욕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의 번제단 앞에 싹 내려놓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 여러분 번제물은 완전 태워서 없애는 거 알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귀만 뚝 떼가지고서 그냥 귀에 태우고 손가락 하나만 떼서 이렇게 태우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닌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그런 예배가 많아요. 그저 하나님 쏘리 뭐 그런 정도만 끝나는 거로 아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지는 게 예배예요.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돌아나간다면 정말 주님이 주셨던 그 벅찬 감격과 나를 부르신 그 이 부르심 앞에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가는 거. 그게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이런 얘기들을 필터하듯이 막 다시 외치는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제 외치는데,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60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은 입장에서 느끼는 60세, 그러면, 어우, 나이가 꽤 됐구나. 그렇게 연세가 되어 보이지만,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120세 모세가 볼 때는 정말 애기 같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좀 전쟁에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외치는 이 신명기의 이 마음이라도 알고 여러분 읽어야, 그래야 신명기가 바르게 보이죠. 그래서 신명기 3장 25절을 참고해보면 모세가 너무 이게 막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해요. 좀 제가 얘들을 좀 데리고 가는 데까지 좀 하겠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얘가, 제가 얘들을 데리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아마도 그게 아마 철부지 같은 이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겠죠.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그냥 이제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할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해다오. 거기까지가 너의 일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 땅을 쭉 한번 보게 해주십니다. 그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가 사모하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지금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북쪽, 북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쭉 이렇게 해서 사의 끝까지 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것으로 이제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모세가 나이가 120세였거든요. 근데 보면은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운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 의지가 막 충만한 거예요. 실패도 했겠다. 또 많은 걸 경험했겠다. 이젠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팍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구실은 뭐였어요? 그 가데스에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모세한테 아주 정말 안 좋은 장소 같아. 뭐가 좀 안 좋은 장소야. 처음에 갔을 때도 실패, 두 번째 다시 뭔가 시작할 때도 또 이 백성들이 막 그냥 2세대들이 대드는 바람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막 분노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들을 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너는 못 간다. 그렇게 됐는데 표면적 구실은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 때문에 한 번에 원아웃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실패된 것이 경험이 되면 더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냥 원아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갈랐던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와서 그 40년을 수백만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있었던 이 모세. 거의 뭐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요단강까지 가르고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을 그냥 확 휩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정말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아무리 모세가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겸손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보이는 모세를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게 벌어지는 게 너무 뻔한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섬겼지만 결국은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상이 되겠죠. 그런 거.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또 일단은 그런 식으로 된다면 모세 외에 누가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음 세대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모세 때문에 됐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그게 실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그런 위대함과 목사의 명성과 목사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목사가 드러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는 짧게 그래 많이 살아야 80, 120 살아갈 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 역사는 누가 책임지느냐. 또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세운 다음 세대가 책임져 간다.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우리는 역사의 한 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겸손함이 없어 보세요. 어떤 인간들이 완전히 이건 자기가 정말 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아주 그냥 아주 교만하게 그지없는 사탄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화하면 사람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거고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럼 모세가 우상이죠. 모세가 하나님이다. 그 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안 된다. 뭐 리더가 없으면 안 된다. 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티에 존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지금 10년 이상을 여기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속 지켜가는 게 왜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없고 리더가 없고 교회당 건물이 다 없어져도 그리고 핍박이 닥쳐와도 절대 하나님 주신 사명 이 전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러니까 모세로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것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삶의 터에서 지금 기도로들 말하듯이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성경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일을 해도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초동부를 섬기든 식당을 섬기든 찬양팀을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이 좋고 봉사가 좋고 이러면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데 얽혀매여서 그걸 인정받고 싶고 그걸 칭찬받고 싶고 이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주신 사명은 저리 내팽개치고 그냥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교회 튀어나가고 또 딴 데로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유능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것만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탁월한 지도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세요. 아니 모세를 시키면 더 편하잖아요. 모세를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40년의 실패와 성공을 다 경험했던 이 사람 말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촐떡같이 알고 한마디 말했는데 두마디, 세마디, 뭐 10개를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모세예요. 예? 그렇잖아요. 시키려면 이런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스톱하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건강했던 모세를 일부러 데려가 버린 것은 왜일까? 바로 다음에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인간의 연약한 그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막 자기 대신 다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우상 숭배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인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직분자 중심의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또한 전통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무슨 프로그램들이 막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가 안 되고 건물을 먹지 짓는 그런 거가 또 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많이 세우면 뭐합니까? 교회 건물만 남고 이거 나중에 전부 술집으로 팔리고 뭐 이단에 팔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교회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각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서 화려하지만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이 열방들 속으로 나아가서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에 볼 때 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거구나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흉내내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술, 담배 문제, 동성애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 뭐 그거 갖고 뭘 죽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왜 안 해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미 빛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래서 저 천장 위에 달지 저 불을 들 바닥에다 처박아 놓으면 여기가 어떻게 환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빛으로 만드셨어요. 저 높은 곳에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가로등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지. 땅 속에 처박아 놓으려고 한 게 아니다. 그 말은. 그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그런 사명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뭘 모르고 아직도 뭘 모르고 그건 게으르다는 얘기지. 결코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그 성장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런 조직을 만드시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가정인 셀을 만드셔서 그런 아버지를 두고 그걸 가게 하시는데 아 맨날 부족하다 그러면서 왜 안 나와요? 아 저는 부족해서 몰라요. 그러면서 학교를 안 가.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그거는요 정말 겸손해서가 아니라 아주 교만 중에 교만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성도라면 바쁜 삶을 살아가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 매일의 예배를 만들고 우리 지난주 살폈잖아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하나님이 그런 제사와 절기를 통해 그런 일을 하게 하셨죠. 그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죠. 그럼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쁘고 힘든 삶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많은 일을 하는 것도 고맙고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시간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성도로서의 첫 번째 의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끄는 자리로 모세처럼 그 높은 곳에 올리실 텐데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와 같아야죠. 하나님이 아니다 말할 때는 물론 거기 하나님 제가 이거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지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의 역사적인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교훈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목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히 주의 이름만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명을 담당하고 애쓴 그 자리에 우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 남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지금 이 신명기를 전하는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떤 역할은 그래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짧지만 지금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상태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잘 염두하고 있으면 이 성경을 이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전보다 더 나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신명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4장은 출애굽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그동안은 우리끼리 걷는 길이었어요. 그것도 물론 믿음의 길이에요. 교회 안에서 걸어가는 거 이것도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싸움박질하고 우리끼리 뭐 너 잘났냐 네가 리더냐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목적 앞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한 방향 정렬이 되고 그 길로 다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사역하는 공간은 교회가 아니죠. 어디예요? 바깥인 거예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사명자로 살아갈 그 이 약속의 땅, 거기에 들어갈 이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 걸어온 여정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게 지금 1장부터 4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살펴왔던 것이 되풀이되고 출애굽이 되풀이되고 레위기가 되풀이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시 한번 그냥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복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들으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딱 해놓고 신명기에 다시 한번 쫙 훑어가지고 또 우리가 바이벨 아주 정확한 각도와 방향을 주고 기억할 걸 말씀해 주는 거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단지 지금만 얘기하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처음 이 과거 시작으로부터 어떤 역사가 흘러와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가라는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오늘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눈이 바르게 잡히고 온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1장에 5절부터 좀 보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지금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이라는 것은 1장의 근거를 통해 볼 때 하나님과 그 약속,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넌 이후 처음 데리고 갔던 시내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죠. 시내산, 호렙산. 그래서 시내산에 거주하는 시간이 약 1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산에 거주한 게 오래다. 1년인데 뭐가 오랩니까? 그 사실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사실 별로 길진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만 와서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평생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 그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배워가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말씀된 원리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믿고 1년 안에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규례와 언약을 완전하게 마스터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맨날 뭐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그러니까 교회는 맨날 레크레이션만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교회 문을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지성소까지 오는데 100년씩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들어왔어요. 그럼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선포돼야 되는데 안 들려요. 내 마당에서 잔치 버리는 거야. 잔치 버리는 거. 눈치 보면서 이런 얘기하면 교회를 떠날 것 같다느니 뭐 안 나올 것 같다느니. 아니 그럼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계속 얘가 안 들을까 봐 나갈까 봐 그러면서 자꾸 뒤로 미루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또 지금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세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들으면 그 안에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짜증이 나고 막 힘들고 지겹고 이렇게 말하는데 당연하지요. 근데 교회 왔어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 교회 왔는데 아 교회가 너무 편안해요. 그 편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속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신 그 길이 있기에 이제 평안합니다. 라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뭐 다 똑같이 뭐 같이 놀고 즐기고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동안 없었던 그냥 동호회가 더 생긴 것 같고 이래서 편안하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심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속에서는 어디서나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영혼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경계선을 주셨고 존중과 인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최대한 정중하고 최대한 바르게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있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는 사명이에요. 셀 모임 속에 그런 날에 대해 사람이 안 와요. 안 오면 어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예배를 다 흐트러버리는 것보다 낫지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완악함과 그들의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런 태역함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씩 말씀으로 심어가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에요. 셀과 교회 왔더니 너무 좋더라, 재미있더라.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로 떠났는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별로 길지 않은 그런 이 거리였었다고 했죠. 아까 11일 거리, 열하루 거리다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얼마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죠. 사실 뭐 그때 당시도 올라갔던 거리가 전에 우리 얘기를 나눌 때 2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 중간중간 걸쳐간 게 민수기 33장마다 20군데가 넘고 그리고 곳곳에서 막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쉽게 빨리 올라가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보면 빨라야 2개월, 길어도 한 1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가데스반에 갔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 같은데 지금 우리 신명기에요, 신명기. 신명기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자, 중요한 거예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의 기록으로 보면 그 정탐꾼 12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보낸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지난번 살필 때.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참고해 보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먼저 와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고집을 피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백성들이 이거 하겠다고 고집을 피면 하나님이 억지로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자 그대로만 읽어가면 그런 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전체를 살펴보고 이 사건 저 사건을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도가 뭐였구나라는 걸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서 분명히 보니까 정탐꾼이라는 아이디어는 백성들의 아이디어였고 모세가 볼 때 이제 얘들이 다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가라에서 명해서 왔으니까 정탐꾼을 파견한다는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그런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시다 라고 했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바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사명을 주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건데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하면 안 되나 막아지고 불기둥에 구름기둥에 만나와 배출하기 뭐 다 있는데 뭐 굳이 우리까지 나가 싸워 되나 하나님 시키자 우상 숭배하고 그랬죠 그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의도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너졌죠. 근데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비록 그러니까 12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 다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본 게 아니라 자기들 느낌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봤어요. 다수가 12명의 다수인 10명이 그리고 다소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나머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부정적인 눈으로 봤어요. 다수의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수의 의견은 큰 힘이 있어서 전체 공동체의 방향을 좌우하곤 합니다. 그리고 몇몇 힘 있는 이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끌려다녔던 그 과거 무슨 왕정시대 뭐 황제시대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제는 민중 다수가 주인이 돼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민주주의 같은 경우 사실 인간의 인권을 지키기도 하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고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 사건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그런 다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은요.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방법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열두 정탐꾼 중에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만을 보는 10명을 이용해서 온 나라 민족을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 군중 다수를 전부 부정적으로 몰아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모세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는 걸 지들이 경험하고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 깨지고 박살났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물러서는 그런 태도나 능동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그런 태도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열심히 때가 틀렸겠죠.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준비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타이밍이 맞아야죠. 우리 30분 전에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먼저 지체들과 연락하고 같이 오도록 인도해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이 돼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 가는 거고 예배가 끝났을 때는 또 30분 후 사역해가지고서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를 전하고 또 같은 동역자 같은 사람은 교회로 초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잘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30분씩 지각하고 찬양 다 끝날 때 어슬렁어슬렁 와서 뒤에 그냥 구경꾼처럼 푹 앉아있다가 옆에 사람은 실컷 떠들고 그 다음에 이 모발폰 보고 정신 쭉 빠졌다가 끝나고 나면 밥이나 먹고 쑥 가버리고 자기가 생각할 땐 난 교회 왔다 갔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땐 넌 누구냐?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돈 벌고 힘들 때 무슨 가가지고 선교사로 내가 죽겠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10분, 20분, 하루에 11조를 투자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순종이에요. 남들보다 먼저 와서 교회를 돌보고 서로 섬기고 남보다 한 10분 정도 더 늦게 가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가는 분들 해주고 주중에 가서는 그 늘 카톡이니 뭐 SNS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로라도 연락해주고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런 게 진정한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늘 뭔가 드러나고 빛나는 조명 밑에서 뭔가를 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것도 하나의 열매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걸 경험하고 여호수아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정탐꾼을 보내는데 다 안 보내요. 딱 두 명만 봐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것만 보고 돌아오게 합니다. 자, 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거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 100%로 누군가를 뽑았다. 멋있죠. 근데 49대 51로 뽑았다. 그거는요 나라가 곧 망할 수도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홀가닥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다수라는 거 그리고 투표라는 거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는 민주주의적 그 투표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림과 둠민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제비뽑기는 있어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성은 뭡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어떠냐 중요하냐 또는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그게 소수든 다수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길을 택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뭐 특히 소수인권 하는 분들 뭐 동성애자인 사람은 지금 어떤 거예요? 소수인권을 얘기하면서 인권을 얘기하면서 다수가 거기에 결집돼가지고 소수인권을 통해서 뭔가를 할 막 뭐 진짜 뭐 인권을 뭐 위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진정한 인권은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와 규례 어디예요? 레위기 시내산 언약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과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인권 존중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거라. 그래서 노예고 뭐고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쉬는 날을 주고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움.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뭐 남녀노소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셨다고 그랬어요. 공평과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것이 그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진정한 인권을 말한다고요. 그 누구보다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소수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소수인권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의 그 뿌리를 잘 보세요. 그거 보면은 결국 인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고 싶다는 그 탐욕이 그 뿌리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하겠는데 몇몇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쟤네를 소수인권이라고 드러내서 결국에는 너도 그걸 하지 나도 한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처럼 소수인권도 뭐 중요하다고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마치 옳은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인데 여러분 이런 원리를 놓고 저들이 정말 주장하는 그 인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된 법도와 규례라는 이 기준을 바르게 알고 오늘날도 이 기준을 놓쳐버리니까 동성애든 뭐 무슨 뭐 잡성애든 뭐 이런 게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시내산의 언약 이거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삶의 가치로 삼고 우리 사회의 가치로 삼고 우리 국가의 가치로 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어떤 다수를 만들어서 어떤 그 압력을 행사하는 압력 집단이 돼서는 안 되고 여기저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는 주장을 해가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도 뛰어들고 여러 군데 뛰어들어서 그런 일들을 행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슨 한국에서 기독당 같은 걸 만드는데 대체로 지금 냄새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정치적 권세,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몇몇 목사들의 그런 어떤 선동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에 그 가치를 심어가는 여기 호주에도 이 기독당이 있잖아요. 다 녹색당, 무슨 당 다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가치들을 우리가 잘 보고 선거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힘도 모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바르게 주장하지 못하면 나중에 동성애자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정치를 잡고 그 다음에 교회를 탄압하는 일들이 곧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없이 그 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죠. 사람 죽었다. 야,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없는 저기서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그게 뭐였어요? 금송아지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리더를 뽑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게 한 거. 이건 비록 그때 대다수의 사람이 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세상 다수의 흐름을 따르거나 또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따르거나 하기 전에 저들이 주장하는 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진단하고 반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모세가 굳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좀 역사적으로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열두 정탐꾼들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자기들은 죽고 자녀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막 불평을 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다수의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확 번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겠습니까? 1장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로 그리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들의 결정하고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가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가데스바네에서의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정확하게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의 어떤 조건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 또는 다수의 의견이라도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하고 그게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규례요 하나님의 의도라면 믿고 그대로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용기 있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 있어서 이제 핑계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삶이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너무 바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까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일을 하고 잠시 1시간 자고 다시 청소를 나가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한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물론 영혼이 힘들어 가겠지만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직장을 찾아가든 집을 찾아가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삶을 정말 정직하게 좀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자녀를 기르는데 너무 바쁘고 뭐 돈 버는데 너무 바쁘고 정말 정신이 없는 그런 삶인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고백하시고 핑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쓸 것을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무슨 전도만 하고 다녀라, 교회만 나와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낼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가치들, 세속의 가치, 세상의 가치, 사탄의 가치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실천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장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2장부터 4장까지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